오늘 말씀은 인생을 이끄는 소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로마서에 평소에 굉장히 가고 싶었는데 어쩔 수 없이 가지 못한 바울이 고린도에서 로마로 편지를 쓴 그런 본문 로마서입니다. 바울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마음, 또 그 마음의 원천이 무엇인지, 그것이 복음이었죠. 그것을 분명하고도 구체적으로 전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편지로 글로 남겼습니다. 이 본문이 쓰여질 당시 이 로마에 있는 교회는 분열이 심했습니다. 뭐 많이 아시겠지만 유대교인과 헬라인들, 이방인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받고 교회는 나오는데 너무나 다른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서로 맞추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분쟁이 있는 교회 가운데 바울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라 라는 법으로 그들을 중재하기보다는 한 가지, 이 복음, 다시 한번 복음을 제시함으로 그 복음 하나로 말미암아 그 수많은 다른 것들을 하나로 합치는 일을 로마서를 통해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바울이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성경, 이 로마서가 포함되어 있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이유를 간단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믿는 자로 하여금 소망을 갖게 하려 함이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라고 바울은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래서 우리에게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또 그 소망이 현재 나에게 어떠한 영향을 끼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할 것입니다. 나누는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 이 시간의 차이를 두고 그 시간이 흘러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다른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과거는 지난 시간, 현재는 지금, 미래는 나중에 올 일. 그런데 이렇게 따로따로 시간을 가르치는 이 세 가지 이야기가 다 서로 간에 긴밀하게 엮여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과거의 경험으로 우리가 미래를 계획하죠. 그리고 아직 일어나지 않은 미래의 일로 인해서 우리 현재의 마음이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안한 미래의 걱정과 두려움으로 힘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 때문에 기대와 흥분으로 우리는 현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에게는 7살짜리 딸이 하나 있습니다. 총 셋 중에 하나죠. 이제 유일하게 학생입니다. 유일하게 학생이어서 혼자 학교를 다닙니다. 많은 이야기를 듣지만 아이들이 학교 가고 학교 보내는 일이 쉽지 않아요. 깨우고 또밥 먹이고 준비시켜서 보내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딸애가 특히 늦장을 꼭 학교 갈 때는 부립니다. 학교를 좋아하고 친구랑 노는 걸 좋아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딸은 학교 갈때 조금 불만스러운 표정이 항상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만 학생이라 자신만 떠나고 남은 가족은 다 집에 있으니까 자기 떠났을 때 우리가 혹시 우리끼리 뭐 재밌는 거 할까 봐, 우리끼리 뭐 맛있는 거 먹을까 봐 항상 갈 때마다 우리 스케줄을 물어봅니다. 오늘 뭐 해? 뭐할거 있어?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또 그게 그냥 자기는 싫은 거예요. 나만 빼고 뭐 할까 봐. 그래서 지금 현재가 답답하고 현재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가는 것이 발걸음이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는 이렇게 요즘 애들 플레이데이라고 친구랑 놀고 이렇게 무슨 특별한 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아침에 벌떡 일어나요. 뭐 깨우지 않아도 일어나고 전날 늦게 자도 일찍 일어나서 막 기쁜 마음으로 준비해요. 옷도 고르고 막 친구랑 놀 거라는 미래의 일이 있기 때문에 그 현재가 즐거움이죠. 이게 아이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게 아이들한테만 국한된 건 아니잖아요. 우리들도 그렇잖아요. 이미 일어나지 않았지만 앞에 일들이 어렵고 걱정이 되고 힘든 것이 내 앞에 있으면 현재까지 영향을 받아서 참 고뇌와 번뇌와 힘들게 살아요. 근데 반대로 앞에 좋은 일도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으면 지금이 너무 기뻐요. 감사하고. 그렇게 우리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통해서 기뻐하기도 하고 힘들어하기도 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앞에 일을 생각할 때 이미 일어나지 않은 것이라면 염려와 근심보다는 소망과 기대를 갖는 것이 우리 현재의 삶을 기쁘게 하는 것이겠죠. 옛날에 뭐 저는 아직도 여러분보다 어리지만 저희 때 학교에 가보면 명언들이 이렇게 많이 써 있었어요. 막 명언들이 곳곳에 붙여 있었어요. 그 중에 그 전 남자 중고등학교를 했기 때문에 Boys, be ambitious. 이 말 되게 많이 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항상 써 있고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궁금해서 한번 쳐봤더니 인터넷에 이 말은 윌리엄 클라크라는 박사가 한 말입니다. 이 박사는 미국에서 케미스트리도 공부하고 농업 쪽에 공부한 아주 훌륭한 분이셨는데 일본의 삿포로 농학교에서 이분을 초대 교감으로 초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학교에서 식물학뿐 아니라 자연과학, 일반 영어까지 가르쳤는데 그러면서 그는 그 일본인들에게 성경을 배포하고 복음을 전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듣고 그분의 명언을 생각하니 이분이 소년들이여 야망을 가져라 라고 말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분의 마음을 생각하니 소년들이여 소망을 품어라 라는 말로 저는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이렇게 소망이 중요하고 인생에 있어서 소망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강조합니다.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왜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미래를 밝게 생각하라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앞에 일이 늘 두렵고 어렵고 고민되고 염려가 되고 힘들어하니까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이 소망을 가져라, 기대를 하라라고 우리한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늘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우리의 삶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만약 염려와 근심을 해서 정말 좋아지는 것들이 있다면 염려와 근심을 하면 좋겠죠. 근데 염려와 근심을 통해서 일은 좋아지기는커녕 오히려 염려와 걱정을 하는 내가 점점 피폐해지고 하다못해 내 건강까지 잃게 되는 일들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걱정은 어떠한 변화도 큰 변화라도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조차 압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그 어니 젤린스의 모르고 사는 즐거움에서 얘기를 했는데 걱정의 40%는 절대 현재 일어나지 않는 일이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걱정의 30%는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걱정의 22%는 사소한 고민이죠. 오늘 무슨 양말을 신을까? 무슨 옷을 입을까? 뭐를 할까? 그리고 걱정의 4%는 우리의 힘으로는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나머지 걱정, 오직 4%만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걱정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을 이렇게 퍼센트로 나누는 게 참 쉽진 않지만 이 말의 핵심은 우리가 하는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의 대부분은 쓸데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죠. 우린 쓸데없는 일로 걱정하고 시간을 보내며 가장 중요하게 가장 소중한 현재를 너무나 힘들고 암울하게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도 염려에 대해서 우리한테 경고를 하죠. 잠언 12장 25절 말씀이 있습니다. 근심이 사람의 마음에 있으면 그곳으로 번뇌하게 되나 선한 말은 그것을 즐겁게 하느니라. 근심이 사람 마음에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사람이 번뇌를 한다고 합니다. 이어서 또 이야기하죠. 누가복음 12장 25절 26절 말씀인데 다 같이 아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 그런즉 가장 작은 일도 하지 못하면서 어찌 다른 일들을 염려하느냐.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느냐라는 말은 혹 누가 목숨을 한 시간이라도 연장할 수 있느냐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누가 염려한다고 해서 네 목숨을, 죽을 목숨을 연명할 수 있겠느냐. 성경에서도 근심 염려는 우리의 해가 되고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은 간단하죠. 지금 내 안에는 근심, 걱정, 염려는 빨리 벗어 던져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갖고 있을 필요도 없고 갖고 있어서 안 되는 이 염려, 근심은 빨리 벗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벗어낼까요? 어떻게 해야 그걸 벗어낼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그 근심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다른 그 무엇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라고 합니다. 버릴 수가 없겠죠, 그 생각 때문에. 그러나 다른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울 때 염려와 근심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입니다. 우리의 마음에 소망을 품는 일이 있을 때 염려와 근심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이 풍성하게 가득하게 자리 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소망을 우리가 가져야 될 텐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소망은 어떠한 소망일까요? 그 소망은 우리가 그냥 흔히 세상에서 생각하는 나에게 이득이 되는 것, 또 허황되는 것, 그것을 꿈이라고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도저히 이루어질 수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내가 간절히 원하니까 하나님의 힘을 빌려서 이루어지게 하는 것, 그것 또한 성경은 소망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소망은, 이 소망은 분명히 앞에서 일어날 일, 미래에서 일어날 일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망은 과거에서 온다고 합니다. 소망은 과거에 기록된 모든 말씀으로 오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망, 그 소망은 과거의 기록, 성경. 그 성경은 무엇에 대한 이야기일까요? 그 소망은 누구로부터 오는 것일까요? 로마서 15장 1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우리가 가진 소망은 앞에 드러날 일들, 우리가 바라는 일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의 주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소망이 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 어렵고 고단한 쓸쓸한 길을 홀로 묵묵히 걸어가신 예수님에 대한 그 모든 기록, 성경, 그 성경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말씀해 보면 예수님은 우리의 산 소망이 되신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죽음에서 부활하셨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것이라 약속하셨고, 그리고 지금 우리를 위해 열심히 중보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는 사람이 소망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세상적 야망을 갖고 산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되는데, 이것을 해야 되는데, 꼭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높여야 되는데 라는 어떤 인간적인 소망을 가진 것이 하나님이 말씀하는 소망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예수님이 걸으신 길을 같이 걸으며 빛 대신 예수님의 길을 따르는 삶, 이것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고 바로 소망이라고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박형 목사님이 오셔서 계속해서 강조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똑해지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말씀은 듣고 지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주셨을 때 우리가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렇게 따지면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우리가 공부할 때가 아니라 알고 있는 거 하나씩 순종할 때입니다.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 듣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이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시기, 질투, 다툼이 일어나고 서로 간에 비난과 손가락질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가장 단순한 그 하나님의 법조차도, 그 말씀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우리들이 또 다른 지식을 얻겠다고 앉아있는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 삶 가운데 순종함으로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삶, 우리가 생각 안 했던 삶은 아니죠. 많이 결심했었죠. 근데 쓰러지다 보니까, 어찌 보면 너무 많이 쓰러지다 보니까 쓰러지는데 면역성이 생겨서 그냥 쓰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시도조차도 안 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쉽지가 않기 때문이죠. 사단은 우리가 산 소망을 가지도록 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가 예수님 아닌 다른 곳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볼 듯한데 자꾸 우리 시선이 다른 곳에 있고 그곳에 머물다 보니까 예수님을 바라보는 일에서 우리가 멀어지게 됩니다. 현재 우리가 사는 세상은 현재 그리고 현실에 집중하도록 만듭니다. 보기에 매력적이고 화려한 것들이 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의 눈과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기다릴 필요도 없습니다. 무엇인가 원하면 바로바로 손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쉽게 질린다면 버리고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반복되는 동안 우리는 시선이 세상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시간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는 예수님 외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른 문제는 우리가 현실을 또 살아갈 때 이제 지금의 현실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세상, 가상의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셀폰과 태블릿 PC가 보급화가 되면서 참 많은 사람들에게 악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어른들, 또 치명적으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또 타격도 있습니다. 중독성이 깊은 오락물에 빠져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사는 그 희노애락, 기쁨과 슬픔, 어려움과 감사의 이런 기쁨을 느끼지 못한 채 근처 혼자만의 세상에 빠져 있습니다. 방 안에서 컴퓨터를 붙잡고 태블릿 PC 전화기 붙잡고 나만의 세상을 살아갑니다. 심각할 정도입니다. 우리들은 또한 그렇죠. 저도 요즘에 이 혜택을 보는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것, 보고 싶은 것, 또 할 말이 있으면 그냥 바로 몇 번 누르면 돼요. 필요한 말들 생각하고 고민할 거 없이 바로바로 치면 내 생각과 말이 그대로 전해집니다. 한 번의 터치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져요. 기다림이 어렵습니다. 아니, 기다림이 싫습니다. 기다림을 못 견뎌 합니다. 인내를 요구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힘들어합니다. 아이들에게도 이 태블릿 PC, 컴퓨터, 전화기 이거 어떻게 하느냐 아직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죠. 좋지 않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거 없이는 살 수 없는 세상이라 하는데, 저는 찬반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지만 가장 악한 영향은 그 태블릿 PC와 그 전화기로 아이들의 인성이 망가진다라는 것입니다. 이 태블릿 PC의 가장 나쁜 점이 이 터치 한 번에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니까 아이들에게 인내력이 딱 그 터치하는 시간이랍니다. 터치할 때 돼야 되는데 세상은 터치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조그만 아이들도 전화기를 오래하고 컴퓨터를 많이 하는 애들은 과격해요. 뭐가 안 풀리면 바로 화를 내요. 참을성이 없어요. 인내가 없어요. 그럴 수 있는 시간조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우리는 노출되어 삽니다. 피할 수도 없고 이걸 어떻게 줄 수도 없고 안 줄 수도 없고 힘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 외에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우리를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를 끄집어내리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의지적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더 의지적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늘 깨어있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집중하고 나도 모르게 눈이 돌아가 있으면 다시 또 눈을 돌리고 좀 웃길 수도 있는데 아주 맞는 예언은 아니에요. 제가 이 근심, 걱정, 예수님 외의 것들을 생각하는 것에 대해서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이게 참 안 좋은 거구나, 근심, 걱정, 많은 것들이 나를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구나 하면서 내가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지? 이러고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걱정하고 바로 그 순간 또 이렇게 이런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겠지. 하나님께 내려놔야지. 하나님께 나아가야지. 이 말씀을 바로 주시더라고요. 하지 않아야 된다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그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순간순간 그때마다 다시 한번 나를 깨우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또한 우리가 소망을 갖고 살기 위해서는 나만의 의지로는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읽은 이 말씀은 성령의 도우심을 늘 구해야 된다고 합니다. 성령의 도우심, 성령을 통해서 또 소망을 채워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성령을 구하는 것, 기도하는 삶이겠죠. 기도하는 것, 인내가 필요한 것이죠. 인내를 요구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는 기도하는 것이 참 힘듭니다. 저도 제 삶 가운데서 기도의 양과 기도의 시간이 점점 줄어드는 것을 인지하고 있어요. 점점 힘든 시대예요. 앉아있으면 뭔가 할 일이 생기고 뭔가 다른 일들이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어요. 가만히 앉아서 주님만 생각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이 계속해서 무엇인가로부터 방해를 받습니다. 주님께 나오는 시간, 성령님께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내 의지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또한 성령의 도우심을 덧입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도움의 손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역자입니다. 지금 옆에 계신 분들이 함께 한 소망을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동역자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동체를 허락하신 목적이자 또 이유입니다. 로마 교회 안에 아까 분열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분열 때문에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15장 말씀 1절 2절 읽지 않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금 분열 가운데 있는 너희들아,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이 강한 너야 약한 사람들을 그 약점을 끄집어내서 이것 잘못됐다 저것 잘못됐다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너는 그래서 안 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강한 너여, 상대방의 약점을 찾아볼 수 있는 강한 사람 너여, 그 약점을 덮어주고 그 사람을 세우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타인을 위해서 살고 그와 함께 공동체를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공동체입니다. 공동체는 누구에게 흠을 보이지 않기 위해서 모이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흠을 덮어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공동체의 모습이 드러나기를 정말 간절히 원합니다. 다른 사람이 약점이 보일 때 그것이 그냥 드러내고 가십고를 떠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어주고 싶고, 어떻게 하면 그걸 가리워줄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아닌 저 사람이 행복할 수 있을까. 나만 생각하면 쉽지 않은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우리 모든 사람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은 나를 위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공동체. 그런 공동체, 그런 공동체는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의 소망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고 미래에 이루어질 소망을 품고 사는 우리들. 근데 그 소망은 아까 얘기했듯이 과거에서 온다 했죠.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은 우리의 현재가 기뻐야 되는 것이죠. 아까 얘기했잖아요. 앞에 좋은 일이 있으면 현재가 기뻐요. 앞에 어려운 일이 있을 거라는 걱정, 염려가 있으면 오지도 않았는데 벌써 지금이 어려워요. 근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산소망 대신 소망을 가진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공동체 안에 함께 산소망을 가진 우리들은 그 소망 때문에 현실이 기쁘고 즐겁고 감사하며, 무엇보다도 그 빛되고 소망 대신 예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삶, 그런 현재를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내가 아닌 이웃을 기쁘게 하며 나의 희생으로 내가 소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 설명하기 어렵고 받아들이기 어렵고 정말 살아가면서 이것만큼은 나에게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혹시라도 닥친다면 그 소망을 갖고 품고 있는 것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이것만큼은 하나님 안 건드렸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걸 정확하게 건드셔서 정말 절망 가운데, 낙심 가운데 우리가 쓰러지고 힘들어할 때도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간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물을 포도주로 만드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고 할 수 없는 일을 가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늘 입술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의 고백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성경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했는데 그 소망을 주는 과정이 무엇이냐면 당근을 주듯이 좋은 일들을 조금씩 줘서 그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너희가 인내와 위로로 그 소망을 얻기 원한다 하셨습니다. 인내와 위로입니다. 이 소망은 쉽지 않죠. 품고 간직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인내로, 위로로, 성경을 통해서 주신다 하셨습니다. 우리가 견뎌야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 어려움을 견뎌내야 될 것입니다. 행복의 아이러니를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을 때 행복이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 기쁨이 있죠. 여러분 가운데 고통이 없고 어려움이 없다면 행복이 있을 것 같나요? 없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은 돈이 있어도 기쁘지 않대잖아요. 물이 많은 사람, 많은 나라는 물이 뭐 무슨 감사 조건이 되지 않아요. 가난한 자에게만 그 재물이 축복이 될 수 있고, 목마른 자에게 그 물이 복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라톤 경주를 많이 비유하는데, 마라톤을 뛰잖아요. 그 금메달을 따기 위해서 42.195km를 달리잖아요. 정말 죽을 것 같대잖아요. 그들은 연습할 때도 하루에 몇 번씩 자신한테 오는 그 차량에 몸을 던지고 싶은 마음이 들 정도로 훈련을 한답니다. 그냥 죽고 싶을 정도로 훈련을 한답니다. 그 일을 왜 하겠어요? 그 마지막에 그 행복을 위해서, 그 라인을 넘어서서 그 내가 1등의 영광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고난과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과 힘듦 가운데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늘 예수님을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하라는 것입니다. 상대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현실이 아닙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싸우는 대상은 사단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철학자이자 신학자인 퀘르케고르가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믿는다라는 것에 대해 정의를 내렸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믿는 자는 인간적으로 말하면 자기 몸에 들이닥친 것 속에, 또는 자기가 구태여 행한 것 속에 자기가 파멸할 것임을 알아챈다. 그러나 그는 믿는다. 그 때문에 그는 파멸하지 않는다. 믿는 자는 어떻게 해서 자기가 구원될 것이냐 하는 것을 완전히 신에게 맡긴다. 그리고 신은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다. 자신의 파멸을 믿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인간적으로는 그것이 자기의 파멸이라는 것을 깨달으면서도 계속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 이것이 곧 믿는다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보여준 그 믿음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이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서 그 이삭을 나에게 다시 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건 마지막이고 끝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시기에 이것을 순종하고 따르는 믿음, 이것이 우리가 믿는 믿음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걱정과 염려와 근심은 부정적인 것에 대한 신념, 불쾌한 것에 대한 신뢰, 불행에 대한 확신, 패배에 대한 믿음입니다. 믿음의 싸움입니다. 내가 어떠한 것을 믿을지, 전능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을 믿고 살 것인지, 앞으로 어려운 일이 닥치고 힘든 일이 닥치고 불쾌한 일이 생기고 늘 저주 같은 일들만 일어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살아갈 것인지, 여러분이 믿음을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기다리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고 어느 때 오신다 하셨습니다. 그 소망은 말씀이시고 소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오늘 하루의 삶도 예수님께 집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생각을 하다가 갑자기 예수님, 근심 걱정 고민이 있더라도 갑자기 하다가 예수님,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시고 찬양하시고, 그러기 위해서 성경을 보시고 묵상하시고 기도하시고 운전하시면서 앉아있으시면서 찬양을 흥얼거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소망을 가진 삶, 산 소망을 가진 삶, 그러므로 현재가 즐겁고 기쁘고 예수님을 닮은 삶, 예수님을 따르는 삶, 지금이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삶, 이러한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 아들을 우리에게 산 소망으로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 또 남은 평생의 삶 가운데 예수님께 집중하며 예수님을 따르는 소망을 가진 삶을 살며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